에베소서 6장밖에 되지 않는데 목사가 왜 저 뒷부분에 가서 저렇게 시간을 끄나. 계속 한 절, 두 절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니까 오늘 아침까지 해서 35번 강의라고 지금 36번째 강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절, 두 절을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거, 교리를 아는 거, 구원받는 것 일시에 일어나는 거고 교리를 아는 거는 그거는 세상의 지식 머리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아, 이거 제대로 된 선생님에게 가서 이렇게 배우면은 아 체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 뭐가 이렇게 돼 있구나, 조직신학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거는 뭐 잘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면 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울 수 없는 게 있다. 그거는 성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으로 안 돼요. 이게 누가 이렇게 배워갖고 될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뒷부분에 나오는 이 성화에 대해서는 한 절 한 절 제가 저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너가 그렇게 살아야지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저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게 굉장히 절실한 그런 토픽, 그게 성도로서 거룩하게 사는 거고 아마 제게도 그렇게 필요하니까 대다수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아마 필요한 그런 말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제 또 특징이 뭐냐면 우울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극복의 원동력, 말씀드린 대로 저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 1차적으로 너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라. 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고 내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성령님, 성령님의 사역,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특별히 많은 현대인들이 많은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우울증에 이제 걸려 있어요. 아마 현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약일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는 한 절만 읽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반복되는 단어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뭐 은혜, 뭐 구원, 천국, 그 다음에 뭐 지역교회, 뭐 우리 같으면 킹제임스 성경, 보존, 하나님, 예수님, 사탄, 마귀, 뭐 삼위일체, 뭐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 와서 설명을 좀 해라. 그러면 참 이게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한 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봐라.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저와 여러분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오후에 계신 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표준이 있어요. 그 생활 표준은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오순절교회, 은사주의교회, 뭐 신사도교회 이런 데서 매일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성령 세례 하는데 이미 여러분 성령 침례는 구원 받을 때 다 받은 거예요. 성령 침례 자꾸 받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번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 침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 삶의 표준은 성령 세례, 성령 침례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은사가 아니에요. 뭘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산기도 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은사, 선물이 아니다. 충만이니까 뭐예요?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위, 영역이라 그러면 너무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 방, 아파트 방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이 여러 개 방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 방이 다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모든 방이. 네, 그게 성령 충만이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16절에 시간을 되찾아야 된다. 그렇죠? 15절에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지혜로운 자들처럼 그렇게 걸어야 된다.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그 주님의 뜻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라고 앞뒤 문맥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쉽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아, 이 성령 충만을 좀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것처럼 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학하고 그런 사람이라 그런지 좀 이런 걸 좀 사면 얼마나 좋을까? 돈 좀 내고라도 딱 이거 사면 그냥 성령님이 꽉 채워주는 거예요. 돈 내고 딱 사면은. 아, 그러면 그냥 성령 충만한 삶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예.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더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안수하니까 내려오는 걸 보더니 실제로 돈을 주고 나도 당신들처럼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돈을 주고 살려고 성령님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17절, 18절 가서 보니까 근데 성령님은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한 하나님의 세 인격체 중에 한 분, 다시 말해 인격체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또 영이기 때문에 물질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신약교회가 처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속하는 사람이냐?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영원토록 속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모여있는, 그 사람 자체가 교회고 그 사람이 모여있는 데가 교회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전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는 것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도 물속에 가득 잠겼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 푹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이 빠져나가나? 여러분, 성령을 자꾸 채우라니까. 아니, 그러면 처음에 성령 침례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찼잖아요, 성령님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김이 나가듯이 사이다 이렇게 딱 따놓으면은 이산화탄소 이렇게 해서 김이 나가듯이 성령님이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나? 아니면 성령님이 한 다리만 우리 안에 두시고 성령님 몸체는 저 밖에 이렇게 두고 계시나?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려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끌어당겨야 되나? 떠나지 말라고? 그렇죠?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인가? 막 떠나려고 하는 성령님을 이제 다리꾸댕이를 잡고 그리고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꽉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인가?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조금 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 교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가서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는 일이 이렇게 대조가 이제 돼 있는데 어떻게 대조가 돼 있냐? 어느 면에서 가장 천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술 취하고 주사 부리고 폭행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제일 세상에서 천한 그 일하고 가장 고상한 일하고 두 개가 비교가 돼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잠언 20장 1절 가서 보면 포도주 이거는 조롱하게 만들고 독주는 날뛰게 하는 거라 그렇게 아예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은.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조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명.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비교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술 취해갖고 그냥 난장판을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고상하게 되며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퇴폐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고 말 그대로 돈을 허비하는 그런 일이 또 돈만 허비해요. 건강까지 허비하는 그런 일이 술 취하게 되면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날마다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또 술 취하면은 저는 술을 먹고 취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뭐 필름이 끊긴다 그러고 다 그래 어떻게 돼? 그냥 헛된 상상하고 막 이게 머릿속에 막 생기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먹으면 그냥 정신이 없어지는가 봐. 그러니까 아주 추한 그런 일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진리, 예, 진리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어로는 그래서 법정에 가고 그러면 이렇게 선서하거든요. 선서할 때 판사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부터 I will tell the truth. 예, 그 다음에 예, only the truth. 그 다음에 nothing but the truth. 그렇게 선서를 해야 돼요. 예, 우리말로는 그냥 진실만 얘기하고 오직 진실만을 nothing but the, 오직 진실만을 얘기했겠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아,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은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술에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님의 지배. 그래서 제가 오전에 보여드린 그 장갑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배를 받는 거구나.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가서 보니까 위로자고 교사라 그랬어요.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끄는 교사라 그랬어요. 위로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가득 모든 영역에서 채우면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좋지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성령님을 달라고 자꾸 그럴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여러 가지 표적들과 기적들로 나타나신 것처럼 아니면 여기 사도행전 이런 데 나오는 사도시대의 기적과 표적으로 아직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진짜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 대언자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자,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위얼스비의 말인 것 같은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이다.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속죄, 죽음의 희생을 치르시고 모든 죄인들의 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필요를 채워주신 분인데 성령님을 아드님하고 비교를 하면 성령님 어떤 분이냐,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다 만족시켜 주신 그런 분이시고, 성령, 예수님도 물론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성화 당연히 도움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성화 사역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성화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 이 필요를 다 만족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몸으로 가셨지만 그 이후로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을 채우시고 이 땅에 어느 곳에나 지금 계시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걸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모든 신자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신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하고 무관해, 죄를 져도 아무 뭐 느낌이 없어,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런 분으로 가득 채워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아,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 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괴롭게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령할 때 성자 자체가 거룩하다, 홀리 고스트 아니면 홀리 스피릿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그런 영이시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니까 그릇이 일단 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난장판인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 거룩한 영이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우리 전 자체가 좀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게, 또 거룩한 표준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거룩한 표준, 그 표준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차려면은 우리 안에 모든 방이,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그분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겠나. 일단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도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나가서 할 때도 언행, 복장, 음악, 하여튼 모든 게 세상 사람들과 달리 누가 봐도 거룩하고 깨끗하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삶이 난장판이면은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으니까 오직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 저도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읽고 그래도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에서 66장 뭐 예를 들어 전체 다 알기 이렇게 해서 한 절 한 절을 제가 다시 다 보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대다수 성도들이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럼 여러분 여러 주석들이 있지만 아 이게 앞뒤 문맥상 이게 맞는구나, 이걸 찾아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 진리. 예, 그러니까 삶에 거짓, 속임수 이런 게 많으면은 예,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맑은 정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서 보면 영어로 소버라고 하는 단어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걸 소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맑은 정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뭐 성령 세례 받는다 그러는데 지성을 버려야 되고 이성을 버려야 되고 자제력을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난장판으로 뒹구는 거, 이거는 성령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귀 짓이지 성령님의 일이 아니다. 예, 우리 가서 고린도전서 가서 보시면 14장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4장 32절에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할 때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제.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어느 기도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뭐 에스베리 무슨 부흥이 일어난다, 우리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안에 혼돈이 있고 혼동이 있고 혼란이 있고 지저분한 게 있고 깨끗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 진리의 영, 진실의 영이기 때문에. 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호칭이 위로자예요. 위로. 근데 여러분 위로할 때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그냥 엄청나게 험한 말을 쓰면서 위로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가서 어떤 사람 위로하러 갔는데 그냥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해갖고 그렇게 하면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보니까 아 위로하는 분이니까 온유하고, 그렇죠? 겸손하고 이런 분이 성령님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강압적으로 오셔갖고 너 이거 해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드럽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예, 이렇게 마구잡이로 와갖고 그냥 막 뒤집어 놓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인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건 마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목사가 영광을 받거나 뭐 교회가 영광을 받거나 교회가 하는 무슨 일이 영광을 받거나 뭐 어쩔 수 없이 알려야 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다반사로 목사가 영광받고 교회가 영광받고 뭐 하는 일이 영광받고 그러면 이거는 성령님의 일이 아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심지어 성령님도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원치 않아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되는 걸, 그걸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된 명령이니까 지금도 충만, 앞으로 한 시간 있다가도 충만, 이따 저녁 먹을 때도 충만, 잠자리에서도 충만, 내일도 충만, 모레도 충만, 계속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는 이 영어에는 be filled with the Holy Ghost 이렇게 돼 있어요. be filled with the Holy Ghost.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가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않습니다. 한 구절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서 보니까 오순절날이 충만히 찼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돼 한 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채우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음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아시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지배를 받아갖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일,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52절에도 성령님으로 충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가득 차니까 다 모든 일이 된 그런 일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하고 명령을 내렸으면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가능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간절히 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일, 일의 크기, 직분, 직위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속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그걸로 나타나니까 뭐로 나타나?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장 충만한 그런 사람은 인격의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 해서 온유하게, 부드럽게, 또 성령님이 신실하게, 그 다음에 진실하게 이렇게 일하는 분이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어떻게 자동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살기가 등등해, 여러분 살기가 등등해갖고 사람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살인자 그 눈빛 한번,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구원받기 전에.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변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신실한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일이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제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고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의 이제 표현에 따라 예수님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 하나님 뭐 별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알고 났더니 하나님은 그냥 점점 커지고 나는 먼지 받아서 작게 자꾸 왜소해지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는 나의 무가치함이 나 별거 아닌 거구나. 정말 이 세상에 여러 사람이 많습니다. 뭐 직책 하나 맡고 뭐 하고 뭐 대통령 되고 뭐 하나 하고 그러면 세상 다 얻은 줄로 아는데 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 보실 때 당신이 도대체 뭔데? 먼지도 아니야, 먼지도 하나님 보실 때.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삿대질하고 그러잖아요. 참.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다,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아기가 젖을 찾듯이 말씀을 찾는, 성경에 대한 그런 갈증 아니면 배고픔 이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인가 이걸 찾아 헤매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노래로 감사를 드리고 또 헌금으로도 감사를 드리고 말로도 감사를 드리고, 그렇죠? 교제를 통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이 일어난다,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믿지 않는 사람, 또 성도들 가운데도 잘못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20장 가서 보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해왔다. 그런 마음, 이런 게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 성령님이 그냥 단순히 부드러운 그런 분만이 아니고 성령님의 검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투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적인 투쟁을 벌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투쟁을 벌이는 사람. 그 다음에 고난과 반대를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나오게 된다. 이거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이게 뒤늦게 자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나 감정이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 그 처형장에서 당했을 때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그 모습, 태도. 그렇죠? 이게 사람의 이런 역사로는 우리 스데반 한번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았을 때 보여준 이런 것들. 이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이 가득 차면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울증과 관계가 돼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는가. 진짜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닌가. 오늘 아침에 대충 말씀만 드렸는데 성령 충만의 시험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기쁨과 평안.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말씀드리신 저한테 얘기하는 게 1차적으로 저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기쁨과 평안 그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다. 어떤 기쁨이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됐다. 무슨 기쁨이요? 다시 보세요. 무슨 기쁨? 누구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들 속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기쁨, 또 느헤미야 8장 10절 가서 보면 주의 기쁨이 너의 힘이다. 너희의 힘, 스트렝스가 되는 거. 어려울 때 스트렝스가 있어야 되거든. 스트렝스. 그래야 일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의 기쁨, 주님에게서 오는, 주님에게 속한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속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들 속에서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하는데 아우 나는 너무 기쁩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둔 너무 기뻐요. 난이나 감옥에 같이 굴 때는 너무 기쁘다고.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나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그런 고난들, 고통들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님의 기쁨. 그래서 무조건 다 참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카이사르에게 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야 될 건 법으로 하면서도 그렇죠? 또 내가 참고 성령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건 나아가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지만 인격적인 그런 면에서 고통당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오일 때 성령님의 기쁨 이걸 가지고 많은 고난들 속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외부의 그런 일들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다 무슨 스트레스인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저는 모릅니다. 오늘 지금 말씀 지금 전할 때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아유 이거 이런 거 이거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령님의 기쁨으로 그거를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 주신 그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일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성경의 기록이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쁨하고 성령님은 같이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쁨하고 성령님.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우울증 이러면은, 아, 이거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건 거의 100% 정답일 거예요. 거의 100%. 제 케이스를 보면 그래. 거의 100%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은 성령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1절 가면 사도들이 매 맞고도 기뻐했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매 맞고도 기뻐해요. 13장 52절 가면 도시에서 쫓겨나요.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면서도 기뻐해요. 도시에서 내쫓는데도. 사도행전 16장 25절 가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는데도 기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아, 저처럼 좀 기질적으로, 특히 좀 이 우울한 그런 기질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기쁨, 이게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겠구나. 성령님의 기쁨.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 예. 이 성령님의 기쁨이 나를 지배해야 되겠구나.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자꾸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가 자꾸 이렇게 생기고 이러면 성령님의 기쁨으로 그 고난들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됐구나. 성령님의 기쁨. 자, 시편 가서 보니까 시편 4장 4편 7절에서 6절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정말 뭐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돈 많고 뭐 하면 기쁘잖아요. 그거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기쁘죠. 그런데 주님이 마음속에 두신 이 성령님의 기쁨은 그 기쁨보다 더 크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우울증 걸려봐야 잠이 오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씩 먹고 자잖아요. 저도 먹고 자요. 어제도 먹고 잤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예,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런 장애물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사도행전 6장 5절 가서 보니까 일곱 명의, 뭐 보통 사람들이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곱 명의 교회 일꾼들을 뽑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일곱 명의 특성이 뭐냐.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4절 가서 보면 안디옥으로 처음 파송이 돼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바나바가 나와요. 그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또 성령님이 충만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충만한 거다. 자, 그러면 뭘 믿는 건가? 오늘 우울증 앓는 분들,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려움 있고 스트레스 있고 이래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거를 당할 땐 잘 모릅니다. 시간이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오래 이렇게 지나고 몇 년 지나니까 하나님 이런 교회를,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시리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아, 이게 5년, 6년, 7년 이렇게 지나더니 예배당도 짓고, 예?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교회로 된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만명 목사님들에게 킹잼 성경을 하나씩 주고 초청을 했더니 350명이 나오지. 뭐라 그래? 목사님 좀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죠. 아, 이게 상상이나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네. 또 오늘 이제 한 분이 또 몽골에 가서 또 우리 킹잼 성경을 이렇게 전달한다고 그러잖아요. 아, 정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몽골이 한국 사람들하고 제일 비슷하다는데. 아, 그래서 또 거기 킹잼 성경이 딱 정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죠. 저는 뭐 일을 이렇게 먼저 계획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예, 근데 그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 이 믿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요새 다니엘서 공부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 컨트롤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합력해서 나를 위해서 합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떻게 됐든지. 이걸 우리가 가지고,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믿고 신뢰해야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저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해야, 그래야 누가 뭐라 그래도 기쁨과 평안이 넘친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성경대로 믿는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논리적으로 조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그냥 성령 충만 이게 아니라,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 이러한, 예, 이러한 그 순서대로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죠. 100%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난 100% 복종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거룩한 그릇에 거룩한 영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있는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시내가 아니에요. 사슴이 시내를 찾기에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거기 이 아랍 지방, 여기 가나안 지방 이런 데는 와디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돼 갖고 이놈이 비가 왔다가 조금 비가 없어 안 오고 멈추면은 그 강이 물이 흘렀다 금방 없어져요, 강이. 그래서 여기 킹잼 성경처럼 물 있는 시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있는 시내. 그래서 원어에도 물 있는 시내, 영어에도 물 있는 시내, 우리 한국말에는 물 있는 시내. 아, 물 없는 시내 찾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 있는 시내를 찾기에 갈급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갈급하면 물 있는 시내를 찾겠어요. 내 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요. 너무나 사람들이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내 얘기하는 거예요.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또 한 번 11절에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43편 5절에 오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하고, 우울하고 도저히 견디기 어려우면 이 구절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오 내 혼아,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해하시겠죠? 여기 솔루션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유명한 시편 23편 4절에서 6절에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 때문에 무려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그 말 그대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이단 무슨 뭘 한다 그러고 해봐. 이 구절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잖아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의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여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제가 오늘 저를 위해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어려움 당하면 이거 다시 들으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또 들었어요. 제 거를. 하도 힘드니까 우울증 찾아갖고 정동수 우울증 유튜브에 가서 찾으니까 나와서 제가 듣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오늘도 그래서 제목을 우울증을 거기 또 떠놓은 거예요. 내가 또 찾으면 또 나오게. 그래서 엄청 힘들면 다시 한번 내가 뭐라고 설교했나 한번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시험과 확인하는 거 요약의 말씀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 믿음, 소망, 평안.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생각하고 감사하고,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 기쁨, 믿음, 소망, 평안. 이거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눕는 거예요. 정말 제 자신이 우울증 뭐 이런 거에서 잠 못 자고 그러니까 뭐 약 먹고 이제 그러고, 그런 사람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약으로 안, 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저 자신이 그렇게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기쁨, 소망, 그렇죠? 평안, 그 다음에 믿음. 이거를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유, 너무 멋있잖아요. 내 잔이 원수들의 눈앞에서 내 앞에 상을 베푸세요. 원수들이 다 하는데 거기서 상을 베푸는, 너 밥 먹어라 그러고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성령 충만이다. 제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 좀 예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 목사가 얘기하는 그 초점이 뭔가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기쁨, 믿음, 그렇죠. 소망, 그 다음에 평안, 이런 것들이 가득 차는 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시적으로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일어나서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쁨, 소망, 믿음, 그 다음에 평안, 이러한 그 사이클의 삶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 이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방 안에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거다. 이거를 늘 생각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